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에서 지난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군사훈련을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은 자국 사회관계망인 웨이보를 통해 타이완 주변 해공역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훈련은 대잠수함과 공습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훈련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영중앙통신은 타이완군이 중국군의 훈련에 대응해 내일과 11일 타이완섬 최남단 핑둥현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타이완군의 이번 훈련에 저격수, 전투차량, 기갑차량과 공격헬기 등이 동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기 66대와 군함 14척이 공중과 해상훈련에 동원된 정황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핵선제 불사용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핵무장 국가들에게 핵선제 불사용 약속을 준수하고 비핵 국가들에 대한 핵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누구도 새로운 핵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지구 파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누구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수십 년간의 비핵화 노력 이후 현재 세계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전 세계에 13,000개의 핵폭탄이 존재하고 있고 핵무기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멈추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몽골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곡물과 해바라기 유를 실은 선박 4척이 어제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번 출항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지난 1일과 5일 곡물을 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박이 각각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난 데 뒤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선박 4척은 어제 오데사와 초르노모스크 항구에서 곡물과 해바라기 유류 등 농산물 16만 톤을 싣고 러시아와 합의한 안전한 해상 통로를 통해 출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 선박은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르스 해협 입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터키가 설치한 공동조정센터에서 화물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화물검사를 마친 뒤 두 척은 터키에 정박하고 나머지 두 척은 각각 이탈리아와 중국을 향해 출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초르노모스크 항구에는 이날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선적하기 위해 또 다른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한 유럽연합과 러시아 관리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대사는 협상 재개 나흘째인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약 5분 또는 5초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울리아노프 대표는 해결을 해야 할 3, 4개의 현안이 남아있다며 관련 현안들은 이란과 미국 측의 민감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니케 모라 유럽연합 EU 측 협상 대표도 지금까지의 협상 진전에 대해 절대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라 대표는 이란 언론들의 우리는 진전하고 있다며 협상을 곧 끝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미국 EU 협상단은 앞서 지난 4일 약 한 달간의 교착 구명 뒤 이란의 핵 합의 복원과 관련한 간접 협상 방식의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과 EU는 지난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을 동결 또는 축소를 대가로 미국과 UN, EU 등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8일 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핵정책 담당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핵 기폭장치 실험이 임계전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면서 한국 방문에서 논의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핵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군비 통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5일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칼 차관은 5일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부대 행사로 미국 정부가 주최한 미국 핵정책에 대한 고위급 브리핑에서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ther it's Russia's unprovoked invasion of Ukraine and reckless nuclear rhetoric, China's rapid expansion, modern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칼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모한 핵 발언, 중국의 급속한 핵 역량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 이란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우려 해결 거부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복귀 거부 등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핵실험을 행하기 위한 준비 가능성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꾸준한 흐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안전과 안보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 루비 미 국가핵안보청장 겸 에너지부 핵안보 담당 차관도 지금이 비확산 체제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the non-proliferation regime.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has raised radiological health and safety concerns through its reckless.
루비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전 공격이 방사능 안전 우려를 높였고 중요한 비확산 규범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역량의 계속된 확대, 이란의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은 모두 지역과 국제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 차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때 핵 억지력 유지와 핵 비확산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감 있는 핵 국가로서 억지력의 필요와 비확산 의무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도 핵 억지력 유지와 군비 통제 노력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며 미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 위험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핵 비축량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의 핵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First,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consider nuclear weapons in extreme circumstances to defend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며 NPT 가입국으로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비핵무기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젠킨스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의 핵무기는 방어 목적으로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력하고 신뢰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제한 정책이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때로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표현도 사용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소나 핵무기 위력에 상관없이 핵무기의 배치가 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통제되지 않는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칼 차관도 미국의 선언적 핵 정책을 설명하며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핵 기폭장치 실험이 임계전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실험 직전에 이루어지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5일 VOA에 실제 핵폭발 실험 전에 핵 기폭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실험하고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해 관측되고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의 핵 기폭장치 실험은 임계전 핵실험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 전 핵 기폭장치를 터뜨려서 핵물질이 일정 수준까지 압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핵실험 전에 핵물질 주위에서 고폭약을 폭발시켜 핵폭발에 필요한 조건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임계전 핵실험은 실제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핵실험 직전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임계전 핵실험이 매우 중요한 핵실험 사전 단계라며 파키스탄의 경우 몇 년 동안 핵 기폭장치를 이용한 임계전 핵실험만 진행했으며 이란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임계전 핵실험을 계속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계전 핵실험이 마무리되면 지하 핵실험 장치는 빨리 설치될 수 있고 핵 기폭장치 실험 후 수주 안에 핵실험을 위한 최종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면서 이미 대부분 준비를 마쳤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 기폭장치 실험 역량이 축적된 북한이 새 기폭장치 작동을 실험했다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과거 전술 핵무기를 위해 실험했던 것보다 더 작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포병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크기가 큰 수소폭탄의 소형화를 위해 과거 6차례 핵실험과는 다른 새 기폭장치 실험 결과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무기 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에 걸쳐 관련 경험을 확보했더라도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 기폭장치 실험은 특별한 계측과 상황이 필요하고 고성능 폭약의 폭발을 견딜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며 풍계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실험이 실시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special test sites in high explosive test sites in North Korea.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 기폭장치 실험 시설은 핵폭발을 위한 방어쇠를 당기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곳으로 예측한 대로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이 아닌 다른 곳에 고폭발 시험에 적합한 여러 개의 특별 실험장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기폭장치 실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폭탄보다 훨씬 더 작고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핵 기폭장치를 실험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ure, they need to do tests. And I'm sure they need to develop their detonators for this new...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원한다면 기술적으로 다른 전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새로운 핵무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폭장치 역시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연구단체들의 위성사진 분석과 정보당국, 국제기구들의 분석은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임박했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는 핵실험의 기술적 특성상 북한이 장마기간에 한 번도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과 풍계리 핵실험장 내 홍수로 인한 시설 보수, 몇몇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 등은 핵실험 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케이 신문 등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유엔 전문가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복구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특히 핵실험이나 지하터널 굴착 재개에 사용되는 핵기폭장치 실험을 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추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의 전조로 이미 지난 6월 초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폭파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터널 굴착이 재개됐으며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분석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 또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자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폭장치를 시험했으며 핵실험 준비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전문가 패널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평가는 북한 자체의 최근 공개 성명들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복구 작업을 계속해왔으며 핵기폭장치 시험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6월 초를 기준으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UN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을 계속하고 핵실험 유예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정치국 회의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3월 24일 ICBM 시험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속박하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을 발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과 지상 고체 발동기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했다며 미국을 핵전파의 주범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커스 잠수함 프로그램은 호주의 어떠한 핵무기 기술도 이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도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이 잠수함은 핵무장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이런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이 잠수함은 NPT에 따른 최고의 안전과 비확산 기준을 준수할 것이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NPT를 탈퇴했으며 누구도 이를 지적할 명분이 없다고 북한 대표부가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오랜 일련의 결의들에 반영됐듯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무력 사용을 방어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 국민, 배치된 미군,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주일 미군은 펠로시 의장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며 굳건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5일 펠로시 의장의 방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주일 미군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 하원 의원 대표단을 일본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미일 동맹은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지속적인 관여 덕분에 바위처럼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중국은 4일 타이완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 또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한 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전직 외교관리들은 중국의 위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타이완 분쟁에 대해 개입 의지를 밝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지만 군사력과 미한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잘못된 인식만 줄 뿐이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더욱 선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제안도 들립니다. 5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입니다. 리스 전 실장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쪽으로 다가가는 건가요?
Well, I don't think it has, actually. I think that tensions have increased in the last few days. The live fire exercises are...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며칠 동안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실사격 훈련은 물론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 소셜미디어를 보면 반미운동 비율과 민족주의자들의 열기는 낮아졌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오늘 약 1.7%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중국이 응당해야 할 일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지나갈 일입니다. 바라건대 그들은 더 나은 관계를 지속할 것이고 적어도 현상 유지를 계속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n a way we're lucky to have weathered this. I didn't think it would result in a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뚫고 지나간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지난 25년간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려가 있었죠. 중국의 무력 과시는 보여주기용이었지만 섬을 둘러싼 실사격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아마도 같은 행동을 하고 그 지점부터 수비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에 있고 위기도 모면했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No, I don't think that there is. I don't think there's any indicatio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ever do that.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할 어떤 징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점차 도련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잘못된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즉시 철회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불길하게 보일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건 앞으로 새로운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시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과 일본도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까요?
Well, let's take those in turn. I think that the Japanese, to use your phrase, inevitably would be involved.
하나씩 보도록 하죠. 타이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오키나와의 미군이 활용되기 때문이고 일본의 오랜 영내 이익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 바깥에선 한국의 책임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이 관여할 가능성은 높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agree with that. That the U.S. forces in Japan would be the first responders, as it were.
저도 동의합니다. 주일 미군은 말하자면 첫 대응 병력이 될 것입니다. 주일 미군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타이완 방어에 투입되는 것이죠. 주한 미군은 명백히 그런 임무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 임무에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주한미군 활용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만한 행동에 대해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이미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타이완 비상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원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응 방식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은 일본 사례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 situation is too different. I mean, legally, there's not that much difference. The U.S.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군의 개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은 한반도를 넘는 국제적 역할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죠. 하지만 상황이 다급해지면 한국은 중국을 불쾌하게 할 어떤 행동에도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에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한국은 과거 중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죠. 반면 일본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은 국제적 역할을 맡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미한 상호방위 조약에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don't think it'll have any effect directly, but again, I think, as you mentioned, it heightens anxieties.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내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미국과 한국이 굳건한 동맹으로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하죠. 또 이곳이 세계의 매우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이 인식하는데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강력한 국방과 국가안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앞으로를 위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할 것입니다.
북한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충돌 가능성이 북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If there is a conflict over Taiwan, a shooting war in which the United States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대결한다고 해도 한반도가 말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은 한국의 위기를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을 돕는 데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장성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데 타이완 분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경에 처하면 타이완 사례에 전력을 쏟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중국으로선 미국을 묶어둘 일을 저지르도록 김정은을 부추기는 방안이 유용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반도가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타이완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Well, again, I think that it reinforces the strong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at's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항상 좋은 일입니다. 한국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매우 우려됩니다.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달래려는 계획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을 모욕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런 가치는 동맹과 서방을 규정하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21세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도 동의하십니까?
Miss 대사님의 모든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중국을 달래려는 시도였다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중국에 한국을 괴롭혀도 된다는 인식만 줄 것입니다.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인식을 심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한국 외교 정책의 오랜 집착입니다. 그러나 과장하진 않겠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와 역할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걱정해야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한국은 결국 미국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국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예,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5일 트위터에 다누리 발사 장면은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이고 미국과 한국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 우주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넬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12월 31일 달 상공의 임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5개월간 항해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도착하면 한국은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아세안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며 평화적 대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에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하게 규탄했고 한국 외교부 장관은 대북 정책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공개된 제55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일련의 도발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조됐습니다.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결과가 이날 발표된 것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관련국 간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순위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비롯한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을 활용해 관계자들 간 평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 뒤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주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4일 타이완 인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상당한 긴장고조 행위라며 중국은 위험한 행동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평화적이었음에도 중국은 이를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증가시키는 구실로 사용하며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provoked. We'll continue to do what we've done for a long time. We'll support prostrate peace and stability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자극받지 않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해온 대로 양안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 파트너와 단결해 역내 기구들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우방국들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도 참석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대북 협상 로드맵 담대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한국은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 아세안 대사는 미국의 이른바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이달 상순 중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전 승리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에선 양국 간 화물열차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8월 상순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 목적에 대해 국가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성과와 경험,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방역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이후 신종 코로나 관련 발열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엔 평안북도 정주시와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발열 환자 6명이 발생했지만 이들의 발열 원인이 신종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총화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방역전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북한 당국이 여전히 외부로부터 유입된 색다른 물건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종식보다는 지금까지 펴온 방역전의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총화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으로 최대 비상방역체계 성과를 선전하면서 경제위기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방역 완화, 즉 북한식 위드 코로나를 담은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중 교역 봉쇄와 주민 이동 통제 수위를 낮추는 방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중 경협을 일단 막 재개하는 부분을 북한은 절실하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봉쇄 방역을 하거나 이게 불리하다고 이제 판단이 됐으니까 대내 부분도 일단 완화를 하고 방역 통제는 하되 완화를 하면서 대내 이제 경제력을 조금 더 추스르기 위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발열자가 한 명도 없다는 당국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번 총화회의가 교역 봉쇄에 따른 악화된 민심과 약품 품귀 현상으로 증폭된 위기감 등을 달래기 위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애들과 노인들 많이 사망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확산이 됐으면 약이라도 뭐 풍족해서 시장에서 사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약품도 없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은 데 대해서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이 여론을 이제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중 간 화물 열차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중 교역 재개를 시사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단둥 현지인들 사이에 중국 측이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화물 열차 운행 재개를 승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단둥 세관, 그다음에 북중 연결하는 철로 이런 쪽의 점검, 소독 이런 작업이 지난주에 또 이루어졌다고 그러고요. 최근 몇 주간 지속적으로 북중 교역 재개를 위한 그런 움직임은 있어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단둥 쪽에 있는 중국 측 인사들, 북한 무역회사 일꾼들의 전언을 보면 조만간 중국 당국이 북중 교역 재개를 승인할 것 같다라는 이런 설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북중 화물 열차 재개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한이 중국에 수차례 교역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해 제한적 수준에서 화물 열차 재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화물열차 운행에 대해서 여러 번 요청을 한 상태이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요청을 들어줄 필요성은 있지만 중국 내의 코로나 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다 보니 전면적으로 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부분적, 한시적으로 개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단둥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4월 25일 도시를 봉쇄했고 나흘 뒤인 그달 29일엔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말부터 상업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고속열차와 시외버스도 점차 운행을 정상화해왔습니다. 한편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 원화의 달러와 위안화 대비 환율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화물열차 운행 중단 조치를 처음 풀었던 지난 1월 각각 4,000원대 중반, 600원대 중반이었는데 지난 5일 현재 각각 7,900원과 900원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전 세계적인 달러와 강세와 무역 봉쇄 장기화에 따른 북한 내 달러 보유액의 감소 이외에도 북중 교역 재개에 대비한 달러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외화가 고갈된 상태에서 북중 교역에 대비해서 위안화와 달러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고요. 또 북중교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돈주들이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시아프레스는 또 북한 장마당 쌀 가격이 5일 연재 킬로그램당 7,100원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예년 같으면 풋 옥수수들이 나오는 8월 즈음에 쌀값은 킬로그램당 4,000원대였지만 지금은 교역 봉쇄와 세계적인 식량 가격 상승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민생을 짓누르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경제가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나아질 조짐이 없다는 점인데요. 북한 경제가 왜 끝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나쁜 경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가 뒷걸음 친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이상혁 과장입니다.
2020년에는 4.5%로 그래도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그 감소폭이 이제 축소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 경제는 2017년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이렇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도소매업, 즉 장마당은 지난해 24.9% 축소됐습니다. 운수업도 8.8%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 결과로 보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장마당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원부자재와 생활필수품은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북한 전역에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돼 물품이 들어오지 않자 장마당 활동이 중단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이상엽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도매 숙박음식업이나 운수업이 감소한 것은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하면서 서비스업 쪽이 많이 위축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광업은 지난해 마이너스 11.7%로 전년도에 마이너스 9.6%에 이어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 수출 비중이 컸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고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면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유엔 안보리가 고강도 대북 제재를 결정하면서 석탄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파머스 사무총장은 석탄 채굴 장비와 전력 공급이 안 돼 광업 역시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 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비하고 전기입니다. 근데 장비하고 전기가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 우선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광산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고
광업에 이어 중화학공업도 마이너스 3.7%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용품을 만드는 경공업도 축소됐습니다. 경공업은 지난해 식료품과 담배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성장세를 보인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7.6%를 기록했던 농업은 지난해 6.2%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태풍 피해가 없어 그런대로 소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69만 톤입니다. 전년도보다 7%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건설업은 평양의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힘입어 1.8% 성장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북한의 무역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7억 1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7.3% 감소했습니다. 제재 이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6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무역고가 9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북한이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기계류와 원부자재를 수입하지 못하는 데다 수출도 못하는 것을 볼 때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the trade environment from Russia is very, very bad.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배경에 외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될 당시 북한 당국은 석탄 수출과 외화벌이 등을 통해 25억에서 58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4, 5년간 계속된 제재와 국경 봉쇄로 인해 지난해 가을부터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과거 중국으로부터 원 부자재와 밀가루, 식용유 같은 식료품까지 270여 개 품목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는 수입이 4개 품목, 26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같은 시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원 달러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20% 이상 떨어뜨렸습니다. 또 평양에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도 경제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종전의 경제계획이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새로운 경제계획 목표로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시멘트 800만 톤 고지 점령, 인민소비품 생산과 인민생활에 뚜렷한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에서 달성된 것은 평양 산림집 건설입니다. 지난 4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송신송화지구 산림집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나머지 인민소비품 생산과 인민생활 향상은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장과 기업소는 돌아가지 않고 물자난과 외환난에 더해 장마당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새로 추진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역시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동영승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이제 계획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물자들이 필요한데 이 외부에서 조달하는 물자들은 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
문제는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상황이 더욱 나쁘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12일 평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에는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477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동북 삼성도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랴오닝성이 1분기에 마이너스 7.7%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지린성, 헤이룽장성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북한 경제도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0년 전 집권회한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일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따로 5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양측이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들과 국제적인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인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 보건과 마약 퇴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요인도 논의했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점 거칠어지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인 언사와 행동,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 강제노동과 티벳에서 소수민족과 소수종교에 대한 박해, 그리고 신장 자치구의 학살 등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왕이 외교장관과 러시아의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가 들은 것은 베이징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침공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침공 국가가 있고 희생자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켜야 하는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 이른바 중립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킬 때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양국 간 협력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6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같은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베이징은 유엔과 다른 국제기관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은 러시아의 선전선동을 확대하고 유포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이 유용하고 건설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국가가 많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결해 일어나야 하는 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